오늘은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죠. 삶의 방식은 한 사람의 가치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나타냅니다. 그의 삶을 보면은 그의 삶이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젊은이들의 삶을 보면 이 상반된 두 가지의 라이프스타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욜로족이라고 하죠.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의 줄임말로 단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욜로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현재의 가치를 절대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자신을 최우선에 두고 쓰죽해, 모두 다 쓰고 죽자, 비혼주의, 결혼하지 않고 싱글의 라이프를 즐기고요. 절대로 재테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상반된 라이프스타일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파이어족입니다.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는 말의 줄임말로 이른 나이에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서 빨리 은퇴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현재의 가치를 희생하고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투잡 뚜리잡을 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삶의 방식이 신선하고 또한 좋아 보이고 심지어 대중적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이 자신이 가진 가치와는 상관없이 그것을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사해 보니까 이것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 보여집니다. 철학 카페에서 책 읽기라는 책을 보면 고대 스토아 학파였던 철학자 세네카가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이 좋은지 나쁜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길에 난 발자국이 얼마나 많은지에만 매달립니다. 사람들의 발자국이 많은 곳에 가야지 우리의 삶이 순조로울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는 사람들이 주변을 살피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자세히 관찰하고 다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려는 심리적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가 재밌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봐야 될 것 같고 도서도 베스트셀러라고 돼 있으면은 사서 봐야 될 것 같고 뭐 맛집이다, 핫플레이스다 라고 하면은 꼭 가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수가 가는 그 삶의 길, 그것이 정말로 올바른 길일까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다수가 가는 그 넓은 길이 좋은 길은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식은 자신이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 분명히 드러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라이프스타일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중심에 가져야 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한 그 가치로 살아가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최소한의 가치, 이 최고의 가치를 가져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세 가지 필요한 요소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첫 번째 요소는 기쁨이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 기쁠 때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조건이 갖추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함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되었을 때,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게 되었을 때, 또한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어떤 어려움에서 해소되어졌을 때 느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죠. 직장에서의 뭐 실력의 문제나 일상 속에서 관계의 문제, 또한 질병의 문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해결되어졌을 때 참 마음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 요 두 가지의 기쁨일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기쁨을 굳이 명령형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이유는 없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항상이라는 단어를 보아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난 그 기쁨, 오늘 본문의 그 기쁨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 그 답변 서술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그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어지는 순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풍성하게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눌림이 있고 억압이 있어서 죄의 노예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는 자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한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는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의 시민이 된 나는 그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바운더리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육적인 상황과 조건, 그 충족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빌립보서가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서 우리에게 쓰는 편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감옥에 있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꼭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그 기쁨, 그것을 소유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선한 일 또는 용서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보면 선한 일을 하라, 용서를 베풀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이 관용, 헬라어로 에프에이케스라는 단어는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리스의 도덕담론에 쓰인 굉장히 유명한 단어인데요, 올바른, 적절한, 공평한, 훌륭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이 법정신과 관련되어서 쓰여졌는데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이 모든 정의를 다 세울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조문에 집착하는 정의는 열등한 정의이며 법정신을 살리는 것이 더 훌륭한 태도이다. 여러분, 십계명의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 가운데서 나오는 것처럼 단순하게 쓰여진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정신 가운데에서 나오는 일, 그것을 구현하며 사는 것이 이 관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지어서 이 단어가 많이 쓰였고요.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감독의 자질 중에 하나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으로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10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관용으로 목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써 성도들을 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기반으로 선한 일을 하고 용서를 하고 성도들 가운데 중재하고 권면하고 조언하면서 목회를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그 사역이 얼마나 파워풀했을까요? 무엇보다 이 사역은요, 대상을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빌립보 교회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첫째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둘째로 성도들 가운데 유오디게와 순두게라는 여인이 분쟁을 일으켜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참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분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나는 가만히 있고 싶고 누구의 편도 아닌데 중간에서 이쪽 편 저쪽 편으로 만들 때가 참 많이 있고,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어색한 상황이 영출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감정이 울컥하면서 미성숙함이 드러나기도 하죠. 그런 상황을 대할 때에도 여러분, 이 관용의 힘이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긍휼의 마음, 그것이 모든 것을 화합과 평화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너희 기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모든 사람을 향한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정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재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증한다, 확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염려를 감사 기도로 대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20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인간 실존의 본질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 결핍성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결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다. 심리학적 어니 젤렌스키가 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을 걱정이고, 이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며,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그렇다면 8%가 남는데, 8% 중에 4%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은 4%뿐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염려는 4%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7, 80에서 100%를 염려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 이 염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독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란 단어는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마음이 나뉘다라는 의미예요. 염려를 계속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나뉘고 정신이 나뉘고 결국에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무능력함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문항 분석학자인 포돌스키가 쓴 염려를 중단하고 차라리 개선하라는 책을 보면 이 염려가 인체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내용이 긴데 이런 이야기예요. 암의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염려다. 여러분, 염려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염려는요, 굉장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염려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왜 염려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통 염려는요, 이 미래에 대한 일을 통제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과정이나 이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데서부터 이 염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담임 목사님 오시고 나서 참 좋은 것이 모든 책임을 담임 목사님께 지신다고 하니까 마음 놓고 모든 책임은 이제 목사님께 그러면서 마음 놓고 사역할 수 있어서 염려가 되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올려드리겠지만 여러분 결국 무엇인가 우리가 주관하고 정말 탐심을 가지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책임을 나에게 다 넘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감사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함으로써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의 방식은요, 기쁨과 관용과 감사 기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말씀처럼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한번 노력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삶 가운데 순간순간 기뻐할 수 있지만 항상 기뻐하기가 어렵고요. 나와 관계를 가진 내가 좋아하는 일부의 사람들에게 관용을 나타낼 수 있지만 모든 자들 가운데 관용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마음들, 근심과 걱정을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바꿔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7절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7절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읽혔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하면 이 단어가 저에게 이렇게 읽혔습니다. 그 일에 도전하면, 그 일을 시작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 생각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도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지키시리라가 군사 용어입니다. 로마 군대가 이 빌립보성을 든든하게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셔서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방향을 설정하라는 거예요. 기쁨과 관용과 감사 기도를 도전하겠다고 매일같이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제가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가 학교에서 오는 길에 곧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이 상태가 너무나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모에게 지금 이 아이가 생명연장장치로 숨을 쉬고 있는데 아이의 생사를 이 부모에게 결정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사실 저랑은 너무 먼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마음에 공감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신 기도 제목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루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시연아, 만약에 너의 집에 이 일이 일어났으면 어떡할래?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질문을 듣는데 제가 숨이 막힌 거죠. 그리고 집에 가서 아이들을 봤는데 저는 그 생명 연장장치를 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부모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또한 그 아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를 결국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장례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친구의 오빠가 잠시 조사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장례 예배에 참석해서 어떻게든지 그분을 위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그 오빠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것이 영원한 슬픔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감사로 이 장례식장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정말 마음이 기뻤을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고백한 것일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듣는데 그 오빠의 심정이 저한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믿기에 내가 지금 기쁨으로 감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의 방식이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기쁨과 감사로 방향을 정한 것이죠.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할 때 항상 기뻐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관용으로 또한 감사 기도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제자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온전히 구하며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